저희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여서 보고 왔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악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도무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다루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또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출발이 어디 있었죠? 이 사람들의 말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쩜 좀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불평한 것뿐인데, 한번 그냥 말로 내뱉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못 들어가다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못 들어가다니,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지나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로 내뱉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이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징계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서는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대는 좋은 땅을 보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신명기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다시 들려지는 말씀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겨야 됐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반복이라든지 또는 대조를 통하여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대는 좋은 땅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대는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또볼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이 그 내용인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세대는 좋은 땅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면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그 갈렙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 악한 세대 중 하나도 그 땅을 보지 못하지만 갈렙은 그 땅을 볼 것이다. 또 갈렙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 밟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땅의 약속을 갈렙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신 경고 또 징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징계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소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그것을 축약적으로 시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료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진멸시켜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아 좋습니다. 저도 정말 이 백성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불순종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가겠습니까? 차라리 새로운 멤버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새롭게 새로운 멤버와 정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가 37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민수기 14장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1장에서는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바로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 1세대와 그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과 같은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진멸하는 대신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백성이 아닌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는 것 대신 그 백성과 함께할 것을 택한 것을 우리가 민수기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 악한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과 공동 운명체로 묶여있는 모세 역시 같이 그 땅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모세에게도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미 갈렙에게 그 땅에 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를 이을 후계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속된 사람이 갈렙이 있고 그의 후손들이 있고 여호수아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너희의 자녀들, 너희가 사로잡혀가리라고 했던 그런 어린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아까 그 갈렙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갈렙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대의 후손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였던 이 어른들의 자녀들, 이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도덕적 판단이 또 어떤 신앙적 판단이 가능할 만큼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다음 믿음의 세대에게는 그 땅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주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세대는 불순종하여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40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다음 세대에게는 약속이 있지만 이 세대는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할때 홍해길을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로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수 없지만은 이 홍해라는 표현이 다시 사용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이 건너온 바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향하는 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시 이들이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악한 세대, 이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약 4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큰 징계이고 징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대로 향하여서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업으로 얻었을 터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그 대가로 다시 광야길에서 고생해야 되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또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 세대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또 흘려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그 당시 자체로는 참 괴로워 보이는 일이죠. 누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생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다그 원점에 돌아간다는 그 징계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너희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41절이 그 내용인데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참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절대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다시 가라 했을 때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까지 들먹이면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못 올라가고 너희는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거 듣지 않고 옛날 얘기 꺼내면서 하나님 그때 명령하셨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고 나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아주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그대로 한번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다 어디로 가버렸죠, 근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십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한번, 그래, 한번 올라가 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십니다. 너네 올라가면 진다. 너네 올라가면 패한다. 올라가지 마라. 내가 올라가지 말라 그러잖아. 올라가지 마.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경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가 무기를 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한번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냐? 근데 내가 거기 함께하지 않아. 그럼 너희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 다시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주 무슨 이유인지 아주 자신만만하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막았습니다. 이들이 입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귀로서 그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까? 여기에 이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땅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들에게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광야도 에덴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어떤 단기간의 목표 거기에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느냐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자막 잠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도 주고 모든 것다 주고 그곳에 있는 이민족들 다 몰아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가라. 내가 약속한 거다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가라. 그러나 단 하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끼리 한번 잘 가라.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이길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가라. 괜찮은 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다 주겠다. 그럼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자체가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 앞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풀려지는 과정,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뒷전에 되어 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의 단기간의 목표에 눈이 꽂히면 그냥 그것만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눈이 벗어나서 당장 눈앞에 어떤 목표를 얻는 것에 집중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진정 우리가 살 길을 잃어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보니까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 되느니라.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큰 패배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귀를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준엄한 징계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의 말, 이들의 불평, 이들의 원망으로 시작된 이 징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들이 단순히 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중에 또 이들의 태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진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그 자체가 중요하고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안위 자체가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지 아니한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 당신 당장의 어떠한 목표, 내 당장의 어떠한 안위, 거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1세대의 실패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교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갇혀진 시야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만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